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하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의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참 요즘 시대가 참 너무나 이제 악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데, 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수한 교리적인 다툼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냐?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교리적인 면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나눠보면, 올바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다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면에서는 다 맞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죠.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교리를 가르침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각 시대와 각 대상에 따른 교리, 즉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시대들을 운영해온 방식이고, 또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구분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들, 교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 이, 참, 그래서, 이 교리가 참 중요한데, 이 교리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한 종교의 기본적인 기본 이론이 되는 것이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교리라는 이제 닥트린이라는 그 단어가 신명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신명기의 3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교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3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2절 3절 보면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이 교리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가르침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교리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을 우리 각 시대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이 교리가 참 중요한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 교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 교리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하면 물론 이제 이 전 시대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도 들어가는 거고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시대에 대한 구분을 한번 우리 박문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구분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교리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데 이 올바른 교리 안에서 실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주님의 이름과 또 교리가 모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이단들도 그렇고 또 성경을 이제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직장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장 잡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뭐 율법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에도 뭐 아무것도 못 하고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얽매이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 실행적인 부분이 잘못 실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 안에 거하면 이 올바른 생활이 또 올바른 교리와 또 올바른 생활이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교리가 이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중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음식물을 삼가하는 거 이런 부분은 오늘날에도 이제 율법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리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주시는 그 가르침, 그 교리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실행이 다른 것인데 이 교리는 실행과도 같습니다. 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각 시대에 요구하는 그 교리가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저기 휘몰아치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간단한 기초조차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또한 이러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가장 명백하게 이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율법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은 율법 이전 그리고 율법 하에서 또 율법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저희 같이 교회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그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도 아니고 야곱의 열두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열두 아들도 한참 지난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든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어지느냐? 이들이 유태인 맞잖아요. 아브라함 유태인 맞죠? 히브리인 맞죠? 아브라함부터 히브리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히브리인으로 불렸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 유태인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러면 히브리인 맞는데 유태인 맞는데 그럼 이들에게 율법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냐? 예, 율법도 없는데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이 율법 이전과 율법 하에서 율법 이후에 이러한 그 성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치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제 결혼하는 사라와 결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사례는 그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였어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한 사람은 갖고 한 사람은 틀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이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가 같은 것이고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같은 가족인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 이러한 상황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상황이 율법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레위기 1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먼 친척도 아니고 먼 그냥 서로 얼굴을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가깝고 가깝기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결혼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면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돼지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을 겁니다. 뭐 먹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먹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을 몰랐으니까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보면은 뭐 노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그렇다면은 움직이는 건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가보니까 이제 율법을 보니까 레위기 11장 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4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는 뭘 하셨어요?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먹을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다는 거 구분을 지어주세요. 3절에 보니까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뒤에 이제 쭉 계속해서 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신 그 교리가 다른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이것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고 다 갖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또 다시 변경되어서 신자된 우리는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 이제 다시 이제 모든 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을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제 그 간단한 그 뒷부분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 이전에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율법 이후에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맞느냐?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뭐야 이거 어떤 걸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 맞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해도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 같은 대인물이 가까운 친족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너 나 죽였지. 내 아들 죽였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 죽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쳐갖고 내 이빨이 부러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정확하게 갚아주라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예. 그래서 눈 하나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해갖고 내 눈 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일로 와. 눈 그대로 한 대 쳐갖고 그 사람도 내 눈처럼 똑같이 돼야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눈 한 대 딱 맞으면, 얼굴 한 대 딱 맞으면 너도 가서 한 대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오른쪽 맞으면 왼쪽 대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율법을 잘 모르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그 방식이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르게 나누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성경 기록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시대의 구분의 시작과 또 끝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았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서 신약교회에게 다른 지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제7일 그 이제 예수재림교 안식일 교회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들은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여러 음식들이 아직도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대의 구분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신약의 명백한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4장 4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발효된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이전에 금지되어 있던 음식이라도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 한 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해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많은 그이 올바로 성경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러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이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약 신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음식이나 안식일에 어떠한 음식을 금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 백성들이 다 되었을 때 신약 백성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는 거룩한 날에 관해서 또 음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올바로 나누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참 이게 또 이단들도 그렇지만 많은 그 교회들, 기성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그 기초 교리도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치 주일을 안식일인 것처럼,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그와 같은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일 안 지키면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뭐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런 기초적인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올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이 나눠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나누겠지만, 율법 이전, 율법 율법 하에서 율법 이후에 주어진 명령들이 틀리고 또 크게는 성경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렇게 올바로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분이 지어야 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명령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도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교리라는 것은 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나누지 못하면 주님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각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 잘못된 실행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말씀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